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이제 강해를 하려고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자.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히브리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많은 증인들, 구약시대의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그들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인내를 가지고, 오래 참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자. 지금 바울이 권면하면서 이 성도들이 말을 듣지 않을까 봐 12장 그 다음에 가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안 들으면 징계까지 하신다. 징계. 그 징계가 심한 경우는 사람의 목숨을 잃는 그와 같은 징계도 있을 수 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 12장 12절 넘어가면서 이제는 너희가 늘어진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권면하는 말씀을 이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생토록 지켜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를 14절에 사도 바울이 딱 정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오늘 아침에도 온유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에게 왜 당신들은 무슨 소망이 있길래 그렇게 행복하게 사시오?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으면 그와 같은 그 온유한 심정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해라.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 살아야 된다. 그래야 장수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오늘 오후에도 지금 히브리서 강해를 통해서 바울이 성도들이 꼭 지키고 나가야 될그 목표가 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100%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추구해야 될두 가지 목표가 화평, 그 다음에 거룩함, 이두 가지라는 거죠.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화평은 사람들과의 화평, 또 하나님과의 화평, 특히 또 거룩함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될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은 자로서 거룩한 삶을 이루어서 다른 사람들과 구분이 되는 그와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추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 주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서 우리 예수님이 나시는데, 그 멜기세덱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7장 1절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니라. 그가 왕들을 살육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그를 축복하였으며 아브라함도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또한 살렘 왕이니 곧 화평의 왕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드러내어 보여줄 수 있는 두 가지 특성이 뭐냐? 하나는 의, 다른 하나는 화평이랬는데 의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드러내어 보여줄 수 있는 그 특징은 거룩함과 화평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는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그 목표를 이렇게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 또 14장 19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똑같은 그러한 그 뉘앙스를 가지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가능하면 화평하게 지내야 된다. 위에 있는 상사든지 또 교회 같이 생활하는 성도든지 부모 자식 간이든지 부부든지 화평한 가운데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특히 이제 부부 간에도 화평 문제가 이제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 가서 보시면 어떤 경우에는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떨어져서 그래서 별거 생활도 할수 있고 심지어는 이혼도 할수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그와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2절에서 15절 가서 보시면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주가 아니라 내가 말하노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녀가 그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거든 그는 그녀를 버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남자 형제가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그 부인이 믿지 않아요. 그런데 그 여자가 그 남자와 함께 살기를 원하면 그를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화평하게 살아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그녀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거든 그녀는 그를 버리지 말라. 또 뭐예요? 화평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화평을 추구해라. 자, 14절 이제 넘어간 다음에 가서 보면 15절에 그러나 믿지 않는 자가 떠나거든 떠나게 하라. 그러니까 한 사람은 믿는데 한 사람 믿지 않는 그런 경우가 돼서 이 믿음 문제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이 떠나려고 하면 그럼 별거 해도 된다. 지금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형제나 자매다 그런 경우에는 속박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약시대가 되면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이 사이에 이와 같은 하나의 어떤 자유의 어떤 도가 하나가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맨 끝에 가니까 그러나가 나오죠. 그러나.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셨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믿지 않는 자가 둘이 사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나 이제 도저히 당신하고 당신 예수님 믿으니까 난 같이 못 살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별거 할 수 있는 게. 허용이 된다. 허용되는 걸 기준으로 해서 마음대로 별거 하는 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뭐라고 쓰죠? 그러나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화평에 이르도록 부르셨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화해하고 믿는 사람이 더 양보하고 그러고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이 화평을 추구하는 거다. 직장의 상사들하고도 마찬가지고 또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화평을 추구하고 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함을 추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룩함. 그거는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여기어서 정말 귀중한 존재로 여기는 것도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고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몸을 담고 살고 있는데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요 근래에 가장 많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반드시 한번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서 회개 보고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그걸 다 끝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때부터 두려우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한번 회개보고 해야 된다. 믿는 사람도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더 거룩하게 하나님과 이렇게 구별된 이와 같은 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고린도 후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18절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메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갖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부처하고 예수님이 무슨 일치하는 바가 있냐 그 얘기야. 어떻게 WCC니 이런 게 가능하겠냐는 거죠. 종교통합 같은 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우리가 믿는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부처하고 같은 존재로 이렇게 여겨질 수 있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6절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래야만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딸이 되리라.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늘 머릿속에 이렇게 각인을 하고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런 것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누차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거기 가서 보니까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걸 또 문자 그대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문맥을 보고 이해하셔야 돼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반드시 한번 보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언제 하나님을 보냐 하면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가 휴거 받아요. 또 예수님만이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휴거 받으면 어디로 가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서 그 하나님이신 그 그리스도 앞에 우리 자신을 1대1로 다 나타내서 봐야 돼, 보여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때가 있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은 언제 만나요? 그때로부터 약 1000년쯤, 7년 환란기가 지난 이후에, 그 다음에 1000년 왕국이 끝나고 1000년 지난 이후에 희고 큰 왕좌라고 하는 그런 심판석이 있는데, 그 심판석에 앞에 가서 그리스도 밖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1대1로 회개 보고하는 그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앞뒤 문맥상 무슨 얘기예요? 만일에 저와 여러분이 화평과 거룩함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러면 화평과 거룩함 속에서 그분을 만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화평하게 만나시려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하나님을 그런 상태로 만날 수 있다. 지금 앞뒤 문맥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이런 걸 그대로 읽고, 하나님을 이거 화평과 거룩함이 없으면 절대 보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 앞에 나와 있는 문맥상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화평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화평한 가운데 설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화평과 거룩함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한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한 자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우리 하나님을 화평한 상태,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가 된 상태로 만나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의 공포가 우리를 누른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화평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로 준 이후에 15절, 이제부터 부지런히 살피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살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쓴 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할지니, 이것은 음행하는 자나 혹은 먹을 것한 조각을 위해 자기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뒤에 그가 복을 상속받고자 했을 때 거절당하였으니, 그가 눈물을 흘리고 염려하며 뜻을 돌릴 것을 구하였으나 그것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살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야 된다. 이야기를 또 잘못 오해하고, 아, 그러면 구원을 잃어버리는가 보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너희는 이미 구원받은 히브리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은혜에서는 이미 떨어져 나거나 아니면 이르지 못할 그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고 할때그 은혜는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에 이른 은혜,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자로서 상속, 이 약속에 참여하는 그 은혜, 그 은혜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면. 그래서 예를 들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해서 나왔어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몇안 되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도착하는 그 은혜, 거기에 이르지 못한 사람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은혜에 이르지 못할 자가 너희 가운데 있을지 모르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부지런히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주일에 나오는 거예요? 주일에 나와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 목사가 전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거를 점검해 보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용하게 시간을 떼서 고독하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부지런히 갖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중한 자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리면서 부지런히 이제 살피려면 세 방향을 살펴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방향. 하나는 과거의 나쁜 예를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과거의 나쁜 예. 그걸 보고 그런 거에 다시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뭐를 살펴봐야 되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경주하기 위해서는 목표가 서야 되는데 그 목표가 하늘에 있는 저 도시, 하늘에 있는 저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늘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이 땅에 세워놓을 천년왕국, 보통 우리가 하늘의 왕국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왕국이 다가온다는 이세 가지 사실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크리스찬 삶을 살아야 된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끝까지 그리스도인의 이 경주를 달리기 위해 먼저 살펴봐야 될 거는 과거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나쁜 예가 있는데 그예 중에 하나를 내가 알려주겠다. 그 예를 닮으면 안 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가 누구의 예냐 하면 누구예요? 에서의 애를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나오는 게 에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쓴뿌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쓴뿌리. 그러니까 교회 안에 특히 성도들 가운데 쓴뿌리가 있으면 그럼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쓴뿌리가 있으면. 신명기 29장 18절 가서 보니까 이 29장 그 18절에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앞으로 쓴뿌리가 생겨서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는 그와 같은 자들이 생겨날 거다. 이런 자들 조심하라고 모세가 지금 말씀을 주는 내용이 29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냐? 너희 가운데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가 이날 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리고 가서 이 사람들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구원받았는데 가서 딴짓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돌리고 가서 이 민족들의 신들을 섬길까 염려하며 지금 바울이 히브리 성도들 염려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염려를 지금 모세가 죽기 전에 하는 겁니다. 또 너희 가운데 쓴 것과 쑥을 내는 뿌리가 생길까 염려하노라. 그가 이 저주의 말들을 듣고도 마음속으로 자신을 축복하여 이르기를 내가 비록 내 마음의 상상 속에서 걸으며 목마름에 술 취함을 더하려 할지라도 내게 평안이 있으리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교회 안에 쓴뿌리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쓴뿌리다. 마음의 상상 속에서 걸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더라도 내게 평안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쓴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쓴뿌리가 어떤 일을 하냐? 15절 가서 보니까 쓴뿌리가 도다나 너희를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을 괴롭게 하느냐 하면 어떻게? 일단 교리가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그럼 우리 교회 안에 쓴뿌리가 생겨나는 거예요. 들어와서 아무 성경이면 어떠냐? 그냥 하나님 말씀 잘 믿으면 되지. 이렇게 하고 성도들 가운데 분란을 일으키면 그럼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죠? 환란을 다 통과하도록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해도 환란 통과를 주장하고 하면 그럼 교회 안에 쓴뿌리가 생겨서 여러 성도들이 그와 같은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로마서 16장 17절, 18절,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주목한다는 말이 영어로 마크로 돼 있어요. 마크. 이렇게 마크를 하라는 거야. 야, 이건 아니구나, 이 사람은. 마크하고 그 사람을 피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8절에 가서 보니까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씀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횡포를 부리면 그 사람들이 쓴뿌리가 돼서 여러 사람들을 괴롭게 만든다는 겁니다. 괴롭게 만든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 사람들이 더럽게 된다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쓴뿌리가 도다나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교리가 더러워지면 교회가 더러워져요. 이 안에 음악이 더러운 그런 음악이 들어와 버리면 그럼 우리의 모임 자체가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성경은 쓴뿌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수성을 잃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음행하는 자다. 16절에 지금 그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음행하는 자나 혹은 먹을 것한 조각을 위해 자기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있지 않을까 염려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있었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었는데 이삭이 이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됐어요. 그렇죠? 큰 아들이 누구의 이름이 에서고 둘째가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장자권으로 봐서는 누가 이제 이 모든 복을 소유해야 되냐면 에서가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에서가. 근데 창세기 25장 29절에 34절 가서 보니까 에서가 사냥을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배가 너무 고픈 겁니다. 근데 그때 누가 죽을 써놨어요? 팥죽을. 예, 자기 동생 야곱이 죽을 써놨는데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달라고 하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아라.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겨줬거든요. 그렇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나 하나님의 일들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이런 거에만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이 지금 에서다. 이와 같은 사람, 자기의 영적인 그런 권리를 휴지 조각 쪽으로 내버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다. 나중에 그가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앞에 가서 복을 상속받으려고 아버지 앞에 가서 엉엉 울지 않습니까? 지금 또 어떻게 했어요? 야곱이 속여갖고 어머니와 함께 짜고, 그렇죠. 그리고선 이삭이 내려주는 그런 모든 복을 다 받았는데, 다 받은 이후에 짐승을 잡아갖고 와서, 가서 아버지 맛있는 걸 준비해 왔습니다 하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라잖아요. 아니, 조금 아까, 내게 와서 복을 받아간 자는 누구냐? 내가 지금 너 애손 줄 알고 내가 지금 이렇게 복을 다 줬는데, 복을 빌게 하나도 없다, 너를 위해서는. 어떻게 애서가 엉엉 울지 않아요? 그렇죠. 아버지, 그래도 좀 복이 있지 않습니까? 좀 남아있는 거 복이라도 제게 주십시오 하고, 엉엉 우는 그와 같은 대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할수 없이 이 이삭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그런 복을 몇 가지 이제 주고 그러고 내보내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지만 성경적으로 봐서 영적인 복은 이 이삭이 에서에게 전혀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그 뒤에 그가 복을 상속받고자 하였으되 거절당하였으니 줄게 없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이렇게 휴지 조각처럼 생각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고 염려하며 아버지 좀 뜻을 돌리기가 얼마나 좋겠으면 뜻을 돌릴 것을 구하였는데 그것을 찾지 못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마땅히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할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눈물을 흘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오늘 아침에도 복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으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지. 세상 가서 마음대로 살고는 돈 갖고 와서 돈으로 하나님을 회유하려고 하면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늦으면 눈물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 좋지 못한 그와 같은 그 태도를 가진 그런 성도들 어떤 성도 영적인 근면함이 부족하다는 그 성도들 남을 귀찮게 만들고 쓴뿌리가 돼서 남을 더럽게 만든 그런 일들을 하고 음행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서를 가서 보시면 알지만 에서에게 아내가 여럿 있었습니다. 에서에게 아내가 여럿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원치 않는 가나안 족속 아니면 이스마엘 족속에 그 아내를 데려다 놓으니까 엄마 아버지에게 근심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음행하는 자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속되다고 하는 말은 이문 안에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문 안에 살자 아니고 밖에 사는 사람을 속된 사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말씀 가서 보니까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이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조금 기억해야 될것 같습니다.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이 세상에 동화된 사람을 속된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 학자들 가운데는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런데 그 이후에 상속의 보상을 받지 못한 이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그런 견해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보는 그런 견해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여기 가서 보면,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에서는 완전히 문외한이 됐던 거예요. 하나님 주신 복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음행하고 속되게 살고 남을 괴롭게 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에 있는 것처럼 부지런히 살펴야 된다. 부지런히 살펴야 된다. 우리가 에서라고 하는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성경에 가서 보시면 야곱은 마마보이예요. 엄마 치마 뒷자락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마마보이고, 에서는 지금식으로 보면 아주 호탕하고, 아, 장자권 이런 게 무슨 소용이냐 딱 얘기하고, 팥죽 한 그릇 받아 먹고, 그렇죠? 멋있게 사는 거예요.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버지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다가 요리도 잘한 요리사였단 말이야. 요리까지 착 해갖고 가져다 드렸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니 속된 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적으로 보면 호탕하고 멋있는 사람의 에서가 야곱이 마마보이가 돼서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좀 간사한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게 하나님 눈에서 봤을 때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하나님 더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묘한 겁니다. 이게 멋있게 호탕하게 보이는 그 사람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속된 자다. 예. 왜 그래요? 하늘에 대한 소망을 전혀 갖지 못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끝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한 이후에도 성화를 이룰 때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상속 보상을 주실 때 은혜를 베푸는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으면, 그럼 어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그와 같은 의미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성화의 은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 보상의 그 은혜, 거기까지 끝까지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과거의 나쁜 예를 이제 모델로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얘기하면서, 너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리려면 그러면 뭐를 봐야 되냐 하면, 하늘에 있는 저 시온산, 우리가 같이 살게 될그 도시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걸 한번 구약하고 한번 비교를 해봐라. 구약하고 한번 비교를 해봐라. 그 내용이 18절에서 24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는 산과 불이 붙은 산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캄캄함과 어둠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씀들의 음성에 이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20장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출애굽 이집트에서 나온 이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는 그런 대목이 그 안에 기록돼 있어요. 무서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산에 올라갔어요? 시내산,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산입니다. 그렇죠? 가서 보니 이 산에 불이 붙었어요. 무섭습니다. 컴컴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심판하는 거예요.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사람을 저주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아니다. 나팔 소리와 말씀들의 음성에 이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 음성을 들은 자들은 더 이상 자기들에게 말씀하지 마시기를 간청하였으니, 그들은 주께서 명령하신 것, 즉 짐승 하나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로 맞거나 화살로 꿰뚫리리라 하신 것을 견디지 못하였느니라. 너무너무 두렵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정죄하고 저주하고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면 그러면 너희가 받을 심판이 이렇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게 구약이었다. 근데 너희가 지금 신약에 사는 사람이 이미 신약식으로 구원을 받고 왜 구약식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느냐?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광경이 이같이 무서웠으므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성경 자체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모세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자체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께서 모세가 이 말을 했다고 여기 지금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도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18절에서 그 21절에는 구약 시대에 사람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 시내산에 다다랐던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언약을 받을 때그 모습이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가서 보니까 22절에 그러나 하고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러나 구약 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으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총회와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낳은 자들의 교회와 모든 것의 심판자 되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 말하는 피, 곧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 그럼 여러분 여기 가서 18절부터 24절까지 몇 구절을 딱 비교해 보시면 구약 시대에 이 땅에 있던 그 백성들이 받았던 그 어떤 복이라고 할까, 복. 그렇죠? 그것과 신약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받는 복이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금방 아실 수 있으시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은 거 그거하고 지금 여기 있는 시온산은 이 땅에 있는 산이 아니에요. 만질 수 있는 산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저 셋째 하늘에 있는 저 산, 저 시온산에서 신약이라고 하는 새로운 상속 언약을 받은 그 사람들은 상대가 안 된다는 겁니다. 상대가 안 된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수여 당시의 그 두려움과 공포, 우리 출애굽기 16, 19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9장 13절 제가 읽습니다. 19장 13절. 그것에 손을 대지 말라. 산에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그는 반드시 돌로 치거나 관통시키, 손에, 이 산에다 손을 대면 돌로 쳐서 죽이거나 관통시켜 죽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오랫동안 불거든 그들이 산으로 올라올지니라. 그러니까 일단 나팔 소리만 들으면 무서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지금 나팔 소리 기다리고 있는 거 맞습니까? 나팔 소리 기다리고 있어요? 예, 네, 우리는 지금 나팔 소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구약 시대 이 사람들은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무서웠던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셋째 날 아침에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금으로 진영에 있던 온 백성이 어땠다는 거.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받을 때는 너무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는 것도 무섭고, 그렇죠. 천둥 번개가 치며 하나님의 두려우심과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18절 시내산이 온통 연기로 자욱하니 이는 주께서 불 가운데서 그 위로 내려오셨기 때문이더라.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21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에게 명하라. 그들이 자세히 보려고 돌파하여 주에게로 오다가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죽을까 염려하노라. 이 어려운 일들이 구약시대 이 구약을 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법이 엄중하다고 하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표적들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엄과 권능을 이 사람들에게 들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2절에 그러나 너희는, 그러나 나오는 거 보니까 뭐예요? 180도 달라졌다는 거잖아요. 구약시대에 이렇게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런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땅에 있던 예루살렘,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그 예루살렘을 비교해 주는 그와 같은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구약을 이제 언제 받았어요? 모세 당시에,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시내산에서 옛 상속 언약을 받았습니다. 상속 언약을 받고 십계명을 가지고 모세가 땅에 내려왔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우상을 숭배하고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지금 난리 법석을 떠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한번 가서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한번 가서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가서 보니까 재미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2장 28절에 가서 보니까 모세가 이 일 행한 사람을 다 가서 죽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 28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그날 백성 중에서 몇 명이 죽어요? 3천명 가량이 죽은, 그러니까 구약을 받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받으면 죽는 겁니다. 옛 상속 언약을 받으면 3천명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시대로 넘어오면서 사도행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드디어 신약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시작이 될 때 구원받은 자들이 몇 명이 거기 나와? 3천명이 구원받는 거예요. 신약은 구원받는, 같은 3천명이 구약에서는 죽는 일로 끝나고 여기는 살아나서 구원받는 일로 이렇게 대조가 되도록 하나님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시대에 산다고 하는 건 엄청난 복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복이다. 구약과는 게임이 안 되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복이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하늘의 예루살렘의 거주자들이 누가 있느냐, 여기 가서 보니까 22절에 무수한 천사들의 머리, 수를 셀 수 없는 천사들이 거기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 총회와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 그러니까 총회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가 같은 것으로 보는 그와 같은 해석자들도 있고, 총회와 이 교회는 다른 것이라고 보는 그와 같은 자들도 있습니다. 뭐 성경이 무엇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제너럴 어셈블리,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든 존재들이 모여있는 총회, 그 다음에 또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 처음 난 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장자는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두 배의 상속 몫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난 자, 장자라고 하는 것은 뛰어나다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뛰어난 자들이 돼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저 예루살렘과 하늘에 있는 도시에 가면 그 처음 난 자들의 교회가 거기 있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 하면 거기 가서 보니까 모든 것의 심판자 되신 하나님이 저 새 예루살렘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또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이 있다. 이것은 많은 주석가들이 이야기할 때 환란기 아시죠? 7년 환란기를 통과하면서 그때 죽임을 당했던 그런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몸을 입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완전하게 되어 의인들의 영들이라고 표현된 것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보는 그와 같은 견해가 있습니다. 자, 24절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새 언약의 중재자 예수님이 새 예루살렘 그 도시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 곧 뿌리는 피에 이를 얻느니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 저 셋째 하늘에 저 지금 새 예루살렘 그 도시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피가 있다는 거예요. 가짜 피요? 진짜 피요? 진짜 피, 진짜 피가 있다는 겁니다. 진짜 피. 이 피가 있어야 그 피로 저 하늘에 있는 성막이 진짜 성막이에요. 땅에 있는 건 모형이잖아요. 그렇죠? 모형으로 있던 그 성막에는 뭘 드려? 이 짐승의 피를 이렇게 드렸지만 하늘에 있는 참 성막에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참된 희생물을 드려야 돼. 그 피가 뭐예요? 그 희생물이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흘리고 가신 그 피, 그 피의 일부를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져가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 얘기는 잠깐 이따로 하고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한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러더니 아벨의 피가 땅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얘기가 창세기에 나오죠. 뭘 부르짖습니까? 하나님,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내 형을 죽여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아벨의 피가 하나님 앞에 상소를 하는 거 죽여 주십시오. 공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아벨의 피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예수님의 피는 뭐라 그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게 단지 아벨의 피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로 죽여주십시오 하고 지금 아벨의 피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피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피로 말미암아 저들을 용서하시고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그 피가 지금 하늘에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의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말하는 그 피, 그 피가 예수님의 피다. 그 피가 지금 하늘에 이 참 성막에 있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7절 가서 보니까 피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둘째 성막에는 대제사장이 홀로 해마다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잘못으로 인해 자기가 드린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 땅에 있는 모형의 이 지성소에도 대제사장이 반드시 피를 가지고 들어갔으니 하늘에 있는 참 성막에도 참 대제사장이 뭐를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12절에 예수님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의 그 피를 가지고 예수님이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가셨다. 25절에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분께서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신을 드려야 할 필요가 없으시다. 몇 번 드리시면 돼요? 한 번 드리시면 그 피가 영원 무궁토록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제거하는 그런 피가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 13장 11절에도 그 짐승들의 피는 죄로 인하여 대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고 그것들의 몸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시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그 피가 실질적으로 저 하늘에 있는 참 성막에 드려졌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서 새 예루살렘 도시에 가서 살게 되면 분명히 그 피를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는 영존하는 언약의 피다. 13장 20절 이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존하는 언약의 피를 통해 죽은 자들부터 다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계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는 단순히 피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뿌리는 피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는 피. 24절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 곧 어떤 피? 뿌리는 피.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도 어린 양을 잡은 이후에 우수초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문 인방과 그 다음에 기둥에 갖다 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 악한 양심에 그 피가 뿌려져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죄들의 사함을 받을 수 있다. 단순한 피가 아닙니다. 대야에 담겨있는 피가 아니라 어떤 피? 뿌리는 피. 뿌리는 피가 돼야 된다. 예,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12절에도 그 말씀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이 우리 주 예수님을 가리키는, 어린 양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와 같은 내용임을 저와 여러분이 잘알 겁니다. 근데 그 53장 시작하기 바로 전에 14절, 15절 가서 보니까 그의 13절부터 읽는 게 좋겠네요. 보라, 내 종이 슬기롭게 행할 터인즉 그가 높여지고 격찬을 받으며 지극히 고귀하게 되리라. 그의 얼굴이 누구보다도 더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의 아들들보다 더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너를 보고 놀랐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얼굴이 퉁퉁 부어오르고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더 흉측한 모습을 하고 지금 십자가에 달렸다 그 얘기를 하면서 15절에 이처럼 그가 많은 민족들에게 뿌린다는 거예요. 뿌려요. 아시겠죠? 뭘 뿌리겠어요? 자신의 피를 뿌린다는 겁니다. 왕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 입을 다물리니 이는 그들이 지금까지 전에 듣지 못한 것을 보며 지금까지 듣지 못한 것을 깊이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복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든 죄를 단번에 일시에 영원 무궁토록 제거하신다는 그런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가져오는 피가 어떤 피냐? 뿌리는 피라는 거예요. 뿌린 피.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삶이 대단히 고단하다는 겁니다. 고단해요. 저도 어제 아침 7시 반에 나가서 모든 거다 공부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 보니까 11시 반이에요. 11시 반. 바쁘게 지냅니다. 정말 어떻게 사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지내요. 삶이 고단할 때, 어려울 때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다가갈 그 시온산, 무수한 그 천사들의 무리, 총회와 처음 난 자들의 그 교회와, 그렇죠? 심판자 되신 하나님과 거룩하게 된 그와 같은 영들과 또 뭐가 있어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 말하는 그 피, 예수님의 피, 그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어떻게 하라는 거, 앞으로 끝까지 마라톤을 달리자.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우리가 끝까지 마라톤 이 여정을 마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더 바라봐야 될게 있다. 이 땅, 지금 있는 땅과 지금 있는 이 하늘은 없어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런 왕국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와 같은 왕국이 다가온다. 그 왕국을 바라보면서 마라톤을 끝까지 달려야 된다. 25절에서 29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조심하여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말한 자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땅에서 말한 자가 누구예요? 모세.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멸망당한 자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렇죠. 땅에서 말한 자, 그 말한 자의 말을 듣고 그 말에 거역하고 멸망한 자들이 많았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분에게서 돌아선다면 더더욱 피할 수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히브리서 2장 3절 한번 가서 보세요. 똑같은 내용이니까. 한번 가서 보세요. 여기 가서 보니까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확고하였고, 모든 범법과 불순종이 정당한 보응의 대가를 받았거든. 천사들 통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천사들 통해서 주신 말씀이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불법과 그다음에 범법을 행할 때 정당한 보응의 대가를 받았거늘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이요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거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 이걸 우리가 어찌 피하겠느냐? 예, 이집트에서 탈출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 땅에서 이야기하던 그 모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준 그 모세의 말을 듣고도 거역할 때 그들이 심판을 피하지 못했는데 하늘에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수밖에 없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주 놀라운 얘기를 또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분의 음성이 땅을 흔들었거니와 한번 보세요. 시내산에 하나님이 내려오실 때 산이 진동했단 말이에요. 땅을 한번 흔들었어요. 그때는. 그렇죠? 예. 이제는 그분께서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아직 한번더 흔들어 하셨느니라. 그때는 땅만 흔들렸는데 앞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땅과 하늘 두 개를 다 흔드신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오게 된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은 학개 2장 6절, 또 학개 2장 21절에서 22절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그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이사야서 24장 19절, 22절, 에스겔서 38장 19절에서 22절 가서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왜 흔드느냐 그 이유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27절에 또 아직 한번 더라는 이 말씀은 흔들릴 수 없는 그것들을 남아있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들 중에서 흔들리는 그것들을 제거하심을 표적으로 보여주는 거다. 앞으로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들이 남아있는데 그것들이 영원히 남아있도록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것들 중에 흔들리는 걸 한번 하나님이 흔든다는 거. 그러니까 땅과 하늘을 한번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흔들릴 때가 있다. 요한계시록 6장 14절에 표현해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맨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또 천년왕국 끝난 이후에도 이제 마찬가지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이루어지기 전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6장 14절. 하늘은 두루마리가 함께 말리는 것 같이 말려 떠나가며 모든 산과 섬도 그들의 자리에서 옮겨진다 그랬어요. 하늘이 떠나가는 그런 일이 생긴다. 하늘이 한번 흔들리는 일이 생긴다. 땅이 다시 한번 흔들리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일이 있은 이후에 7년 환란기가 끝난 이후에 어떻게 돼요? 여기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있는 이옛 땅과 옛 하늘은 없어지게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왕국만 남게 된다.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 아니면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제 존재하게 된다. 자,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것은 뭐가 있냐? 하나님의 은혜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긍휼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얻은 구원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원 무궁한 거예요. 천국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천국 집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게 될새 하늘과 새 땅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흔들리는 건 어떤 것이냐? 자기를 신뢰하는 거, 내 부를 신뢰한 거, 내가 가지고 있는 학식을 자랑하는 거, 이런 거 흔들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왕국과 권세와 이런 모든 거, 재물, 교육, 철학, 종교, 이런 모든 거다 흔들려서 사람이 심지어 무슨 우주 정복 계획을 가지고 있다 다 흔들려서 없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뭐가 흔들려요? 지금 있는 땅과 지금 있는 하늘이 한번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흔들리지 않은 그 왕국을 우리가 소유할 그런 사람으로 은혜를 소유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진대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여기 나와 있는 은혜는 구원의 은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이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은혜를 소유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앞뒤 문맥이.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은혜는 구원의 은혜가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는 이미 받은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가 성화가 되고 상속 보상의 유혹을 받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섬길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 은혜를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해요?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복을 세상 가서 딴짓 다 하고 와서 돈 갖고 와서 이게 복단을 하나님이 안 줘요. 왜? 하나님은 받으실 만하게 바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공경하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맨 마지막으로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우리 하나님은 인정사정 없는 소멸시키는 불이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구원받은 목사라 해도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불로 소멸시킨다는 거예요. 구원을 잃는다는 얘기 전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구원 이미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루 이틀 계속해서 나가면 하나님이 그를 소멸시킨다는 거예요. 징계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저를 비롯해서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언젠가 한번 하나님 앞에 가서 1대1로 하나님을 만나 회개보고 한다. 그 회개보고 할때 하나님이 소멸시키는 불로 우리를 소멸시키면 그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남아요? 구원만 달랑 남는 거예요. 구원만 달랑 남는 이러한 불쌍한 구원을 받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면 그 보상이 영원 무궁토록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히브리서 12장 강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